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로 감사의 영광의 예배로 드리는 예배지요. 몇 주간 이렇게 추수감사나무에서 1년 동안 감사한 게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하트 모양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게 참 어려운 시기에 꾸준하게 일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열심히 이렇게 일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었는데요. 요 감사한 내용은 이따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절이면서 초청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포커스는 이 초청 예배에 좀 포커스를 좀 마쳤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에 은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우르반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학의 강당에 대강당에 아데식 위도다라는 이 글귀가 이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 글귀가 쓰여진 그 배경은 아주 참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16세기 어느 이제 법대에 다니는 이제 가난한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학생. 이 가난한 학생이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도 이제 학업을 이제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학자금을 구할 방법을 뭐 여기저기 이제 알아본 거예요. 단체에도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좀 동정도 구하고. 근데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마침 필립 넬이라고 하는 귀족입니다. 필립 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좀 가난하고, 어려운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필립 넬이라고 하는 사람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 필립이라는 사람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이 학생이 얘기한 겁니다. 법률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공부 갔다 사회에 이제 좋은 이제 기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장학금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아이 놀랍게도 이 필립이라는 이 사람이 대화를 이렇게 뭐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을 줄 테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해서 이 가난한 이 학생이 이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불러가지고 세운 거예요. 젊은이, 잠깐만 좀 이리 좀 와 보시게. 그 장학금을 갖고 가서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대답하죠. 우선 이번 학기 등록금을 이게 공부하는 데다가 이제 쓸 겁니다. 공부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등록해서. 그러니까 이 필립이 또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겁니다. 아주 막 힘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제 꿈꾸던 훌륭한 법률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제 교육도 이제 아이들에게 잘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학생들을 좀 돕고, 그리고 후원도 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그러더니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더, 돈 더 많이 벌고, 나이가 들면 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우한 사람들에게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사회 사업도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 이 필립이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때 이 필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다는 말인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죽음, 그리고 그 다음은 심판이라네.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이라네. 자네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는가? 어쨌든 이제 대화를 마쳤어요. 마치고 이 청년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다닐 때도,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가도 생각나고, 뭐 길거리에도 생각나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일인데,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 결국에 그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가 자기가 세운 우르반 대학의 강당에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글귀를 세우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젊을 때 깨달은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엔이라는 글을 그곳에 새겨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유명한 일화로 남은 겁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누구나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심판. 다시 심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 이후를 확실히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합시다. 지사님은, 성도님은 죽음 이후를 확실히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준비 시작! 죽음 이후를 확실히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묻기도 약간 민망할 수 있는.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왜 사세요? 뭐 그런 이야기 혹시 들을 때 있나요?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게 아, 나는 왜 사는가?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왜 사세요? 뭐 하려고 사세요? 질문하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려고요.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려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뭐 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자녀도 낳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취미생활 뭐 등등등 다 보면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2025년 최근에 한 연구소에서 10대예요. 예, 10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물은 거예요. 우리 여기에 10대가 지금 한 명 있나요? 두 명 있나요? 네, 우리 10대에게 물었는데 첫 번째가 압도적인 게 많은 게 뭐였냐? 재산이요. 재산. 두 번째가 부모예요. 근데 이 재산이 어디서 난 재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모 재산인 것 같기도 하고 본인 재산은 뭐 없겠죠. 어쨌든 재산이라고 대답을 한 게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요. 그리고 외모요. 그리고 꿈이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부모나 친구나 나 외모 뭐 잘생기고 이거보다 재산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하는 일자리,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90몇 퍼센트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인간관계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뭐냐? 높은 소득과 자산이요. 그러니까 원하는 일자리하고 뭐 자산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뭐 결론은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누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네, 10대도 뭐 마찬가지고. 우리 기성세대, 연세가 돈 드신 분들은 역시 뭐 비슷해요. 행복하려면 뭐 있어야 되냐? 예,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연령대가 높이 올라갈수록 행복의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뭘까요? 건강이에요. 건강. 예.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건강하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건강하게 돈 많이 버는 거. 예. 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월세 이렇게 살던 사람은 어디 가기를 원해요? 예, 전세로 어떻게든지 좀 전세로 가고. 전세 가는 사람은 또 뭐를 원해요? 본인 집이 생기길. 예, 본인 명의 된 집 생기길. 본인 집이 생겨도 조금 지나다 보면 좁게 느껴져요. 그럼 방 두 개짜리로. 방 두 개 있다가 좀 지나면 또 뭐예요? 한 세 개. 세 개 있다 좀 지나면 화장실 두 개. 예, 이러다 뭐 30평, 40평, 50평, 뭐 화장실 개수 늘리고. 그래서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서 보면은 집 평수 늘리고 화장실 개수 늘리는데 온 힘 다 기울여가지고 인생을 다 그거 보낸 거예요. 왜 그렇게, 예, 그렇게 시간을 보냈느냐? 이 돈 많은 것과 건강한 것이 행복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삼성가의, 예, 딸이, 예, 참 그렇게 됐죠.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다는 거 뭐 많이 들었어요. 또 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또 이야기 나온 게 현대가의 창업주의 아들도 그 많은 돈을 다 내버려 두고 자살한 거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많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가던 그 연예인 그 최진실 씨라고 아실 거예요. 이분이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를 그 한 그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영상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데뷔 후에 2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외로운 날이 없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매일같이 외로움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깨어나면 동틀 때까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힘들었고 또 걱정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20년 동안의 그 외로움이 축적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전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100명을 낳는다면 최고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가 되고 장수하여서 건강하게 살아도 사는 날이 많아도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는 무엇을 못해요? 따라합니다. 만족을 하지 못한다. 시작. 만족을 하지 못한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예, 막상 그렇게 되면 행복한 것이 잠깐이고 그리고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전세에서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또 만족할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이런 어떤 이 보이는 것, 돈과 건강과 장수에 의해서 만족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고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영혼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영혼은 진정한 행복은 영혼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다. 자,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영혼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옆사람과 시작. 영혼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데 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뭐가 행복한 거냐고요? 뭐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시한부 인생 사는 것부터 해결이 돼야 뭐가, 그 다음 뭐가 나가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이라면 수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했던 과거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낸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목숨을 잃고 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앞에 나가야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예수님의 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은 다 의미 없고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없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예수, 본인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죽음을 정복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인간은 영원히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인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공부하고 돈 벌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뭐 다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심판이며 그 다음은 영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사람에게 말합시다. 예수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옆사람에게 시작. 예수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올 봄에 그 이광순 선동님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조금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온 거예요. 며느리하고 손녀가 그렇게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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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했는데도 안 나가다가 이제 80이 넘어서 나온 거예요. 요 주변에 사시는데 뭐 이러저런 이유로 안 나간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80 넘어서. 아니 그런데 출석한 지 뭐 그래 오래지 않아서 몸이 너무 이제 쇠약해져서 병원에 입원과 뭐 퇴원을 막 수시로 반복하고 막 하다가 바로 얼마 전이죠.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광순 선생님 집을 이제 찾아갔어요. 몸이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막 뼈만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서기도 힘들어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물은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이분이 네. 그러면서 눈물을 그렇게 하염없이 막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했을 때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다가 이제 80이 넘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일이 바로 그분에게 일어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여기 온 것이 뭐 어떻게 하다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원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저를 통하여 들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이 영원한 미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죠. 오늘 같이 한번 오늘 영적 기적문을 같이 따라할 텐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이고 그리고 심판이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앞에 계시고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내가 이 고백을 원하시는 그 예수 앞에 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진심을 다하여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